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행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작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뭡니까? 성결입니다. 그렇죠?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도 동일하다라는 것. 전술이 아니라는 것. 전략이 아니라는 것.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성전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5장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행한 것은 역시 성결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맞죠? 성결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성전이잖아요. 이 거룩한 정쟁에 참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스스로를 거룩해 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몸가짐을 똑바로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됐는지가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1절을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마지막을 보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쟁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전쟁할 수 없는 상태예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 어디서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장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미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전의 거룩한 전쟁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한 전쟁의 특징.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군들이 이미 전쟁할 마음까지 상실해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길갈에서 행했던 이 성결의식,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입니다. 첫 번째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갈이 여리고성으로부터 지금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3킬로 겨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여리고성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누워있다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을 강강해 먹고 이때 전쟁으로 왔으면 누가 이기는 건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냥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세겜의 이 왕자인, 왕자 이름도 세겜이야, 그렇죠? 세겜에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디나의 오빠인 레위와 시몬이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날에 세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던 남자들이,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게 되죠. 사흘째 되던 날 이 두 사람이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큰 동네를 두 사람이 가서도 다 죽일 수 있는 게 남자들이 할례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할례를 받으면 전쟁할 수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셨다라는 걸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세요? 한번 게스를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이 달라. 365번. 왜 그 말씀을 365번 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를 주셨는데 몇 장을 주셨어요? 31장. 하루에 하나씩 꼭 먹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의 승리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가,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순종입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순종이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 앞에 달렸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는 길은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나를 내려놓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노하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할례를 당하고 할례를 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저는 이걸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전쟁하기 가장 좋을 때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신 차리기 전에 가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났는데 최소한 며칠? 오, 3일이면 끝나요? 제가 해봤는데 3일 동안 안 되던데요. 4일에서 우리 6일은 잡읍시다.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4일. 조금 천천히 회복하면 6일.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사용했던 부싯돌이에요. 소독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건우 집사님 앞에 나와서 한번 해봐봐. 어떻게 자른다고? 이게 그 당시 사용했던 부싯돌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탁탁 치면서 끝에 뾰족해지는 저 부분을 가지고 앞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사흘 만에 진짜 회복이 될까요? 김현아 권사님? 안 되겠죠. 자, 4일에서 우리 6일을 잡읍시다. 10절에서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요. 자꾸 보면 안 돼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뭘 지켜라? 유월절. 유월절은 지키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말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 유월절 지키는 거 하루? 유월절이 지나면 다시 무교절 며칠? 7일. 그러니까 총 유월절은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회복되는데 4일에서 6일. 유월절 절기 지키는데 8일. 총 며칠이 지난 거예요? 최소한 12일에서 길게는 14일에서 15일. 전쟁할 최적기를 놓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일부러 하나님이 최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된다. 이거부터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늦추시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든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 똑같아. 뭐예요? 와이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결국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유월절 이전에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할례하면 안 돼요? 왜 할례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언제 건넜습니까? 니산월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건넌 날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나흘 후. 나흘 후에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서가 분명해. 혹시 우리 안에 에이 유월절 먼저 하고 할례해도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굳이 유월절을 나중에 할례를 먼저 받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할례가 뜻하는 게 뭔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잖아요. 구별됨이잖아요. 어느 족속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할례를 요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진 후에 당당하게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예배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춘 후에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구별됨을 갖춘 후에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예배 그냥 뛰어나오지 말라라는 사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짐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전통이 되면 짐이 되는 거, 멍에가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로 결정하면 꼭 뭘 거두어 가시죠? 뭘 멈추게 합니까? 예배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마다 뭘 치세요? 성전을 허물어버립니다. 뭘 드리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움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오는 축복의 통로인 예배를 특권으로 축복으로 주었는데 이걸 너희가 짐으로 여겨? 이게 너희에게 그렇게 멍에가 돼?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이 막아시버리는 거. 회복된 주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또 뭔데? 예배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지켜보겠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후에 돌아와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수룹바벨의 지도자로 나와요. 수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인데?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서 뭘 먼저 짓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가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사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죠. 유월절을 회복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단 한 번도 예배 나오는 게 짐으로 느껴진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내가 교회의 타이틀 때문에, 권사라는, 집사라는, 장로라는 것 때문에 오늘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예배에 참석하셨던 적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늘 기쁨에 차서 교회로 달려오셨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뜻이. 이게 짐이 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아예 거두어 가버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깊이 병들지 않게 주께로 스스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우리로 하여금 굴러가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있었던 죄악됨, 세상에 물들어 있던 모든 것, 죄악을 사랑하는 모든 것, 부끄러움, 수치심,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내게 주는 정죄감, 스스로 가지는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을 다 굴러가게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길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까지 다 굴러가야 돼. 거기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자, 이제 4일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의 상징성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마지막 재앙이 열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땅에 장자, 먼저 태어난 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생명을, 짐승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둔 곳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pass over, 넘어가는 거, 유월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결국 주변 국가들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짓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섯 개의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어디예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렇죠? 12장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것. 결국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예요. 죄악됨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결국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지난 후에 유월절을 또 지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월절은 기념해서 계속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5장.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건 뭡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다움에 깨어졌는데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할례도 회복했고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이게 유월절에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과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예배를 회복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유월절 예배가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 어느 누구도 신앙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인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처럼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가야 된다.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에스라 6장을 보면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두 번째로 리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게 예배와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유월절. 예수님이 사역 공생의 이 3년을 보면 딱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세 번이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세 번을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네 번째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유월절 중심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완전수는 몇인데요? 7인데 하나가 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와 함께 주님이 직접 유월절 잔치를 열어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케 구원의 감격을 만족시켜 주시겠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유월절 예배의 잔치에 참석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우리 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던 분이라면 이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절을 봅니다. 자, 드디어 만나가 그칩니다. 12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땅에 소출을 먹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가 거쳤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몇월 달에 지킵니까? 3월 아니면 4월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활절이 그때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 3월 중순쯤 되면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2주차가 되면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 3월 4월이니까 이때 곡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다고요? 그 땅의 소산인 보리와 밀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의 상징이 만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의 모양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그렇죠? 만나가 멈추었다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은요, 정착하고 사는 곳이, 정착하고 사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비가 있고요, 농사를 짓고요,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가 필요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디스크라이브 해줄 때, 설명해 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적과 꿀을 만끽하고 누려야 돼요?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더 이상 하늘 쳐다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 땅의 소산물은 누가 주는 건데? 그 땅의 풍요도 누가 주는 건데? 그 땅의 이른비와 늦은비도 누가 주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모양만 달라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왜 독일에서는, 왜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성장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와 정착하고 사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교지에 가면 지금도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봉사가 눈을 뜹니다. 왜요? 그곳에는 아직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주거든요. 우리는 그 시대를 이미 지났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났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 위에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영성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장소에 어느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맺혀진 열매는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건 내 것 아닙니다. 그걸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을 나른다고 거기에 엎드리면 아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는 한순간에 맺힐 수 없습니다. 세월이 걸립니다. 아파야 열리는 거예요. 은사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스라엘에 그런 소문이 퍼졌겠어요. 사울도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급하시면 어느 누구도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그렇죠. 그게 성숙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안동수 장로님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분을 향한 신뢰가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 만나는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14절도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이 뭐예요?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리고 대화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분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했죠?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누구한테 했던 건데? 그렇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80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누가 가장 많이 힘을 얻었을까요? 여호수아. 이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다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했던 것처럼 너도 존경하게 만들어줄게. 너도 두려워하게 만들어줄게. 모세에게 했던 것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 편이냐 적이냐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야. 참 답이 재밌죠, 그렇죠? 그럼 천사가 왔으면 그래 나 너희를 위해서 왔어 너희 편이야 해주면 좋은데,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저 편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야.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 개인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없다라는 것.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적이 되셨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법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군대 장관이 누굴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안동수 장로님이 예수. 누굴 것 같아요? 저도 장로님 생각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라고 해서 미가엘 천사를 저도 처음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이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답은 늘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 앞에,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경배를 받지 않아요.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니 내게 경배하지 마라. 일어나라라고 해요. 일어나라라고 해요. 엎드려 있지도 말래요. 일어나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예의를 갖추고 경배를 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그걸 다 받아줘요? 아니면 막아요?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누굴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틀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데 천사가 인간의 예배를 받아준 적이 없거든요. 어느 성경 구절에도 예배 받으실 분, 경배 받으실 분, 우리의 존경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 받아주셔. 그렇다면 이분이 주님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이 직접 도우시러 오셨어요. 주님이 직접 앞서서 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묶인 게 풀리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게 열려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신을 어디서 벗어요? 편안할 때 벗어요. 그렇죠? 아무데나 벗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부담감 다 내려놓으라는 거. 네가 뭘 해야 되고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이제 리더니까 이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 데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신발 벗고 그냥 릴렉스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싸워줄게. 부담감 내게 다 맡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부담감이 뭡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모든 부담감 여러분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큼은 신발 벗으십시오.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고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